물리학자로서 과학기술처 장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셨던 정근모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이 최초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라는 기관의 그 의장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잘 아실 텐데요. 카이스트의 설립을 주도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국과학계의 거목과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근모 박사님은요, 크리스찬이신데요.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경력과 일들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이 세계 핵물리학자로 인정받을 때에 그렇게 탄탄대로를 걷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덕분이었다고, 고난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그 고난은요, 우리 박사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10살 때에, 어릴 때에 만성 신장염을 진단받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뭐 전혀 차도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정근모 박사님의 그 간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식까지 해주었는데도 우리 간 이식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것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무려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들이 정말 처절하게 정말 고통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아들이 자살 기도까지 하는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을, 폭풍 같은 그런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재산이 많았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갑자기 폭풍 같은 고난의 일들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지역의 깡패들이 이 집에 몰려와서 집에 모든 집기들 다 부셔버렸고요. 그리고 일하던 사람들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던 공장에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공장 설비들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히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권총 강도를 만난 거예요. 타고 있던 차도 뺏기고 통장에 있던 잔고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해변가에 어느 별장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토네이도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모두 다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1급 감염병에 걸려서 전염이 되어서 온몸에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 이것을 긁으면서 몸부림치는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욥에게 고통이 찾아온 그 순간에 친한 친구들이 찾아오죠.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위로해 주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너의 죄 때문이니까 너가 회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욥의 가슴을 정말 사정없이 후벼파는 그런 모진 말들을 쏟아낸 것이죠.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 하고 깊은 고민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너무나 속상했겠죠. 그렇게 고통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친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에 이 욥이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욥은요, 그 폭풍 같은 시간 속에서도 잔잔하고 고요한 회복의 아침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무엇이 욥의 마음과 태도를 그렇게 극적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묵상해 볼 텐데요. 우리가 요셉의 모습, 욥의 모습을 통해서 폭풍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제자의 태도는 무엇인지, 그런 제자의 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네, 주권이란 말은 주인의 권리, 주인의 권한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쭉 읽어왔고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욥기 앞장에 1장 2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천상회의가 열렸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심지어 거기 사탄까지도 같이 대화를 나누며 이 천상회의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욥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욥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겪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세상에서 겪는 고난들이 그렇잖아요. 이유를 전혀 모른 채 겪게 되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욥,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고통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한 것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 외침에 대해서, 그의 심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의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앞에 나타난 이 고난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한동안 그 욥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욥기 38장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욥아,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비롯해서 지구의 구석구석의 일들을 너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사자와 까마귀를 먹이며 염소가 새끼 낳는 것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느냐? 너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참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질문. 네, 뭐라고 질문했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라고 욥이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은요, 정작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들, 네, 우주의 만물의 이야기, 자연의 신비에 관한 이야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뭐 베헤못과 리어야단, 이거는 뭐 성경 그 시절에 있었던 뭐 하마나 코끼리나 뭐 악어 같은 거를 상상하면서 그들이 상상의 괴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당황스러운 이야기들만 지금 욥에게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그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부분, 본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연의 신비를 물으신 것은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하사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움직이고 베헤못과 리오야단 같은 괴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서 인간의 삶을 다스리는 방식 역시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지성을 겸손케 하심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이 질문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조각, 네, 그것을 집중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거대한 판 전체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설명될 만한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우주는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얼마나 광대한 곳인지 몰라요. 거대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것이, 이 무한한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이 지구이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우주로 날아간 위성들에 관한 다큐를 봤어요. 수많은 위성들을 하늘에 쏘았는데 그중에 지구를 촬영하기 위해서 보낸 위성이 있는데 보이저호라는 위성이 있어요.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가 1977년도에 발사가 됐는데 지금도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50년 가까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지구를 계속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사진을 봤는데 제가 오늘 좀 화면에 띄우고 싶었는데 도저히 이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계에 있잖아요. 태양계가 또 은하계에 있잖아요. 근데 보이저 2호가 가면서 거의 몇십 년을 가면서 230억 광년을 가는데 그 태양계조차도 점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 태양계 안에 지구는 정말 먼지같이도 보이지 않는 지구,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이 무한한 우주 가운데에 정말 네, 먼지 같은 존재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이렇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40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논쟁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던지신 질문들이요, 70개가 넘습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이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욥 기죽으라고 그렇게 많이 질문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수많은 질문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한하신,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 욥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욥아, 지금 너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만, 그러지만 이 우주의 신비를 모르면서도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누리듯이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온 세상의 주권자인 나를 그냥 믿어주면 안 되겠니?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온 세상의 주인인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아주 신비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자녀를 키움으로 인해서 막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을 하는 것이 부모인가요? 자식들에게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부모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분명히 옆집 애가 더 잘생겼거든요. 옆집 애가 더 똑똑해요. 네, 옆집 애가 더 잘해요. 근데 그 부모는 누구 사랑해요? 내 자식을 사랑해요. 그게 부모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의 심장,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심장 다 뛰고 계시잖아요. 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판막이 어떻고 뭐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생명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과학이 발전하고 뭐 생명공학이 발전해서요, 뭐 사람의 눈과 같은 거, 뭐 심장 같은 거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지구가 자전하는 이 축이 살짝만 틀어져도, 단 몇 도만 틀어져도요, 온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다 추위로 다 얼어 죽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다 내가 통치하고 있으니 너는 나의 주권을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고통의 원인을 다 말씀하시고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고통의 이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결국 욥은요, 오늘 본문 4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동안 내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저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상의 우주에 담긴 어떤 신비조차도 알 수 없는 한 줌의 흙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요,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그 질문의 답을 끝까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고난의 현장들이 있습니까? 왜 하필 나일까 하며 혹시 원망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아는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요, 고통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하고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그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우리가 폭풍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가져야 할 제자의 태도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라.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또 묵상을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좀 골탕 먹이려고 고난을 직접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직접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고통이라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것은 어둠의 권세, 죄악이고요. 또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시험을 잠시 동안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그런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하나님 그냥 팔짱 끼고 그냥 구경만 하실까요? 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누구보다 우리와 가까이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전체에 가득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라고,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 일인데요, 제가 저희 그 딸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아주 어린 꼬꼬마일 때, 저희 딸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글쎄 집에 갔더니 그림을 그리는데 3시간 동안 그림을 그렸대요. 2시간을 그렸대나? 사람 머리통 하나 그리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너 요새 최저임금이 얼만지 아니? 그거 해야 되겠니? 그랬더니 한 말 하더라고요. 이거는 취미생활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학원을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다 학원 가고 하니까 학교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월요일마다 평생교육원, 우리 교회 평생교육원 있잖아요. 미술반 이렇게 보냈거든요. 교육자 할인이 있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제가 늘 이렇게 차로 태워다 주다가 얘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대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좀 칭찬을 해줬지만 아무래도 딸 바보 아빠다 보니까 굉장히 막 불안하더라고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근데 뭐 언제까지 제가 그 아이를 뭐 품에 안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혼자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차 타고 가면 편한데 왜 그럴까 하면서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딱 이제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월요일이 됐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제 다 갔다 오겠다고 예, 인사하고 나가는데 딸 보내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그냥 있었을까요? 몰래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애가 가방을 메고 막 긴장해서 자기도 긴장될 거 아니에요. 처음 혼자 가는 거니까 가방을 막 메고 나서는 딸아이의 뒤를 미행하듯이 네,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혹시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또 키가 작은데 또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면 어떡하나, 또 모르는 사람이 또 데려가면 어떡하나, 하여튼 쓸데없는 걱정 엄청 해요. 근데 너무나 씩씩하게 막 잘 가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 튀어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참고 참으면서 다행히도 그 아이가 정말 그 교회 여기까지 잘 도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막 자기 혼자 해냈다고 막 너무 당당하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따라갔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희 딸이 참 참 많이 컸구나, 한 뼘 더 자랐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요, 그때 따라갈 때 제 심정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쫓아갔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그때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저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욥을요 고난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곁에서 숨죽여 지켜보시면서 그의 곁에서 바짝 밀착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욥이 탄식하는 것, 그가 울부짖는 것을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반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는 탄식과 절규를 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듣고 계시고 곁에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성경 본문의 그런 고백처럼 지식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누군가 전해준 말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격하게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욥의 이 위대한 고백, 이 욥기 전체를 꿰뚫는 이 고백은요, 어떤 평안한 온실 속에서 했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내가 이제 귀가 아닌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뵙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거친 풍랑과 그런 고난의 때가 몰려올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것을 쏟아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원망 같고 때로는 탄식 같을지라도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비명 섞인 부르짖음까지 다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고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창조주를 만났던 욥은요, 이제 마침내 자신의 무지함, 교만함을 깨닫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네. 여기서 이 회개하나이다 라는 우리 단어를 좀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니암티라는 히브리 원어인데, 뭐, 말 그대로 죄를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도덕적인 어떤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비로소 위로받습니다. 주님께 위로받습니다라는 깊은 뜻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욥이요, 이 순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욥이요, 자신이 왜 고난받았는지를 알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아니지만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눈으로 배우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나의 고난도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내가 있구나. 아, 내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평안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봐도요, 예, 뭐 여전히 요 순간, 이 순간 욥에게 변한 상황이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프고요, 상황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새로운 회복의 아침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요, 이후에 140년을 더 살면서요, 많은 자녀들, 4대손을 보았어요. 그리고 장수하였고요, 풍요로운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손이 많아지는 것, 재산이 많아지는 것, 장수한 것이 욥이 받았던 그런 진정한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진짜 축복은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숙한 제자로 세워지게 된 것, 물질을 뛰어넘는 그런 성장과 성숙의 축복,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대면하고 만난 것, 이것이 그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정근모 박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였죠. 그 아들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요, 26년간 병과 싸웠습니다. 정말 너무나 하루하루가 치열하고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근데 박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내가 오히려 기도를 배웠고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간증하는 가운데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학자잖아요. 정근모 박사님,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의학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믿음은 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아들이 변화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과학자가 실험 결과를 학술지와 저널에 발표하여서 과학 발전에 기여를 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의 간증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전해지고 간증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책으로 내셨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네,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고난이요, 그를 세상에서 인정받는 과학자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이 맞습니다. 아플 때에 우리가 억지로 안 아픈 척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 내 쏟아놓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으로 밤잠 못 이루며 눈물을 흘릴 때에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신,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의 창조주 되심,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며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밤은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찬란한 새아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을 승리로 바꿔주시기를, 그래서 이 시간이 놀라운 응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네, 우리 가운데에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 계신다면 욥이 정말 잘못한 것 없는데도 그는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것을 내가 인도하고 있단다. 나를 신뢰하고 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를 믿어주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앞에 있을 때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고통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 속에서, 우리의 이 아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욥과 같이 이제는 귀가 아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받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거센 인생의 폭우 가운데에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인생의 거센 폭풍 속에서 힘들고 어두운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밤잠 못 이룰 때에 하나님,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 이 두려움과 이 고통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응답으로 또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 고난의 밤은 지나가고 고요한 회복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그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